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무겁습니다. 성도 이런 중천금. 네, 성도의 말은요, 천국과 같은 무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한마디의 말이 천금의 무게를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거나 반대로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격려 혹은 위로가 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말 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의 무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담겨져 있는 24장,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24장을 한번 끝까지 읽어본다면 오늘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 백성들을 성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성도의 삶은 마땅히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40년간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이 유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의 말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한마디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를 목격하고 기억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그들, 주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거룩한 성도로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말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인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증언할 자격을 얻은 삶입니다. 증언할 자격을 얻은 삶. 증인이 되려면 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겠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증언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며 모든 지파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그리고 공직자들을 세겜이라는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바친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꺼낸 첫 마디는 사실 그들에게 듣기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아 세겜에 모인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수많은 전쟁과 승리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다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은 사실은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던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어내시어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시고 많은 자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세겜에 모인 이 시간까지 모든 길, 모든 시간, 기적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누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오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여리고성 승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 어떤 인간도 자격을 갖추어서 은혜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은혜였습니다. 저 역시 많은 목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같은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이고 고난이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순간이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짙을 때 은혜의 빛은 가장 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이어져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증언해야 할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증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수록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다라는 그 고백은 더욱더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을 기피할수록 증언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증인의 삶이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자격 없던 내가 그 자격이 없음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 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증언할 자격을 얻게 되는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 위에 임한 그 은혜를 통해서 증언할 자격을 얻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기억할수록 내 삶에 부어진 은혜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내가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까요? 증인의 삶을 삽시다.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천근과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천근과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삶.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두 딸이 있는데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무심코 꺼낸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막 집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학교에서 영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에게 아빠 영어 울렁증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자신이 없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울렁증 있어?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내가 아빠 울렁증을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직접 영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딸이 정말로 저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시험을, 두 번째는 발음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유튜브는 아니고 영어 패드로 보는 영어 강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틀어놓고 발음을 자꾸 따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발음을 유월이라고 했는데 자꾸만 아니라고 유월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 번 그 유월이 발음이 통과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그 한마디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스파르타식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약속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백성들에게 두 차례에 걸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말해서 할래 말래 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면 믿고 아닐 거면 나가. 다른 신 믿으러 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쯤 되면 멈출만 한데 여호수아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더 도발적입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2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은 법정에 선 증인에게 던지는 증인 선서와 같았습니다. 위증하지 않겠다는 다짐,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그 각오, 내가 보고 들은 그 경험을 모두 거짓 없이 진술하겠다는 대답과 다름 없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은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한 그야말로 천금과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종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단만큼 포기하기도 많은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고난의 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모든 삶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기도 언제 그런 결단을 했냐고 하나님 앞에 우기기 일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신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위대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들도 훗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 고백이 새벽 안개와 같이 이내 흩어져 버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겠죠. 훗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 고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고백은 천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외치는 고백이자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만약 나의 고백으로 여길 수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한다면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모든 고백은 한 톨의 거짓도 없으며 마치 법정의 증인처럼 하나님 앞에 선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에게 도전이 된다면,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 가운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가보고 싶다라고 다짐이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근과 같은 마음으로, 법정에 선 증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결단일 것입니다. 성도의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증인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증인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천근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이,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 우리의 찬양의 한마디, 우리의 고백 한마디, 우리 한마디의 나눔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천금과 같은 무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비록 넘어지는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고 내일 넘어지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다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증인과 같이 무겁고 증인의 증언과 같이 무겁고 엄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은 작은 실천의 장치를 만드는 삶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이돌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동안이지만 네, 제가 어릴 때 아이돌이 생겼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등장을 막 시작했죠. H.O.T. 막 제키가 1세대 아이돌이 제 학창시절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1세대 아이돌들, 이제 여자 아이돌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SES파와 핑클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 저는 핑크를 더 좋아했습니다. 네, 저의 입덕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네. 어디에서 나오는 네. 네. 그 이 노래의 마지막이 이제 킬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새끼손가락을 열고 약속해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도 이제 그 새끼손가락에 걸려가지고 핑클파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이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내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동시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손가락을 자르겠다라는 섬뜩한 각오도 담겨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함부로 걸면 안 되겠죠? 네. 잘라버릴 수도 죄송해요. 네. 이제 사람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때 꼭 눈에 보이는 증표 혹은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걸던지 결혼할 때는 반지를 교환하며 약속의 소중함을 되새기죠.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증거 혹은 증표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본성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는 그 다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그가 지켜본 인간의 모습은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바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그 양면성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궂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말씀. 상수리 남해 아래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 모든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언제든지 그 책을 다시 펴서 확인하고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함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 책. 그 책에 기록하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워놓죠. 27절에서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 증거의 원어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을 세우는 것은 거짓없이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 즉 기념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 돌을 세겜, 그들의 시작점, 그들의 뿌리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놓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할 때는 말로만 끝나선 안 되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쉽게 넘어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나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기 쉽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 결단을 지켜낼 실천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집중해야 하는데 휴대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개발했죠? 금욕상자라는 것을 네, 개발해서 거기에다 넣어놓고 한 몇 시간 동안 네, 그 핸드폰을 못 꺼내놓게 합니다.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는 공부를 열심히 실천하겠다. 그 결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삶에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까요? 뭐 당연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큐티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이번 주 파워 웬즈데이가 이 찬양 예배로 네,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도 잘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꼭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세요.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 장치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이런 장치가 굳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와 결단을 현실의 삶과 분리시킵니다. 마치 신앙생활과 현실을 분리시켜서 아무 관련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나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가는 나를 구분하고 살아가는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살아가는데 세상에 날아가면 하나님 없는 척 살아가는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 이 사이에서 이중성 속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여호수아 24장 27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 그 실천의 장치를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겠다라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처럼 무엇인가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한 그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린 절대 홀로 믿음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결단의 장치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큰 돌과 같이 공동체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고백의 증인이자 증거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 다녀와서 결단 좀 하셨죠? 네, 몇 가지 결단하셨을 거예요. 뭐 내가 제자 훈련을 듣겠다, XE 훈련을 듣겠다, 뭐 큐티를 매일 하겠다라는 그 내용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 목원이, 네, 나와 함께 국내 선교 간 지체들이 들었죠? 안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와 목원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증인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장치, 신앙생활의 장치, 또 실천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모임 가운데 나와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많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과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겁니다. 목장이 서로에게 실천의 장치, 믿음의 증거와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증인의 삶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증인입니다.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로만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은혜, 그 구원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단 하나의 자격도 없는 나를 은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결단은 천금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현실의 삶에 넘어지고 낙망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세워놓는 그 실천의 장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작은 실천의 장치로 여름 선교를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름 선교를 떠났습니다. 성도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다녀왔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렸고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선교지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이 결단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잘 지켜가시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선교사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거창하고 거룩한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떵떵거리며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교사의 삶은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은혜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이며 증인입니다.